SBS 팟캐스트는 괜찮아요. 1397과 서민금융 있다가 있으니까 서민금융진흥원이 함께합니다.
17년 전 30대 초반이었던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친한 누나가 커피숍을 시작했다고 해서 축하차 찾아갔습니다.
왔네? 이쪽으로 와서 앉아. 너 라떼 좋아하지?
누나가 앉으라는 자리에 여성 한 분이 있었는데 첫인상이 너무 차가워 보여서 솔직히 조금 불편했습니다. 근데 눈치 없는 누나가 자꾸 소개팅 분위기를 만들더라고요.
야야야, 니네 둘이 같이 앉았는데 왜 이렇게 잘 어울리냐? 둘이 사는 동네도 가까우니까 자주 만나봐. 연락처도 주고받고.
그러면서 손님이 많다는 핑계를 대며 둘이 얘기하라고 자리를 피했고, 어색한 공기를 깨려는 듯 그녀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연니가 만든 커피 진짜 맛있죠?
예. 아, 네. 누나가 원래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좋긴 했는데 커피까지 잘 만들 줄 몰랐네요.
주연니가 손만 대면 뭐든 맛있어지고 예뻐지고 그런 것 같아요. 언니는 마이다스 손인데 저는 그 반대예요. 만지면 다 고장나고 망가지고 부서지고 완전 마이너스 손이라니까요.
아니, 마이너스 손에 닿지 않게 조심해야겠네요. 해맑게 웃는 그녀의 얼굴에 차가운 첫인상은 사라지고 없었고, 오히려 제 말에 집중하는 그녀의 태도에 호감이 갔습니다. 어떤 말은 처음 듣는 것처럼 신기하기도 했고, 모르던 걸 알게 됐다며 아이처럼 좋아하기도 했거든요. 꽤 흥미로웠던 우리 첫 만남 이후 누나에게 전화가 왔는데요.
저 지난번 카페에서 만난 애 기억하지?
당연히 기억하지.
야, 걔가 너 마음에 든다는데 한 번 더 만나볼래?
저도 그녀가 궁금했기에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고, 단둘이 처음 만났던 그날 그녀는 저를 보고 활짝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그쪽한테 호감 있다고 주연이한테 말했었는데 혹시 들으셨어요?
돌직구였습니다. 그냥 돌직구도 아니고 제 가슴에 160kg로 꽂힌 아주 강한 돌직구였어요. 솔직하고 당찬 그녀의 모습에 저는 더 마음이 갔고, 우리는 얼마 안 돼서 핑크빛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우리는 더 잘 맞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커플이었어요. 제가 점심을 사면 그녀가 저녁을 사고, 제가 영화를 예매하면 그녀는 커피를 사곤 했죠. 평소 계획 지출을 했던 저는 절 생각해주는 그녀가 늘 고마웠고, 그렇게 꿈같던 1년이 지나 결혼에 대한 생각을 구체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한번 만나보는 거 어때?
부모님을? 너무 갑작스러운 거 아니야?
그녀의 얼굴에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제 설득에 그녀는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모님을 만난 그녀는 역시나 싹싹했고 부모님을 잘 챙겨줬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장모님 사랑을 못 받겠다던 걱정하는 부모님과는 다르게 그녀의 밝은 모습을 보시고는 저보다 더 그녀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 후로 부모님과 몇 번 더 만났고 펜션으로 함께 여행도 가면서 정말 가족이 되는 듯 했습니다. 그녀가 마음에 쏙 드신 아버지는 결혼을 재촉하셨고, 저도 확신이 들었지만 그녀는 결혼 얘기에 소극적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술자리에서 그녀가 취하는 겁니다. 원래 술을 많이 마시던 안턴 그녀였는데 그런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원래 주연이가 자기한테 효정이 소개해주려고 그랬대. 자기도 효정이 사진 보고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그랬다며.
아이, 그게 언제적 얘기야. 몇 년 전이라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하다. 주인아, 진짜 별말을 다 하네.
아, 나보다 효정이가 훨씬 예쁘지. 좋은 회사 다니고. 차라리 걔랑 만나지 그랬어.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나한테는 네가 제일 예뻐. 네가 제일 사랑스럽고 딴 사람이랑은 비교가 절대 안 돼.
아, 진짜 날 만나는 게 아닌데 넌 효정이를 만났어야 했는데. 걔가 나보다 훨씬 괜찮은 여잔데 왜 날 만나서.
아, 왜 그래. 나 그 사람한테 마음 1도 없었고 그냥 사진 보고 한마디 한 거였어. 그러니까 마음에 담아두지 마, 어?
그냥 가. 나 혼자 좀 더 마시다 갈게.
아니, 널 혼자 두고 내가 어떻게 가.
나 정말 혼자 있고 싶어서 그래. 제발 그냥 가. 좀 가주라고.
생각지 못한 주사였습니다. 우는 건 그렇다 치고 저를 보고 소리를 지르는 그녀를 보는데 내가 사랑하는 그녀가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만취한 그녀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서 어르고 달래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그녀를 집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데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연신 사과를 하는 그녀의 목소리에 또 마음이 사르르 녹아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만나면 그녀는 항상 술을 마셨고 취했으며 울면서 주사를 부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사과를 하고 내가 용서를 하면 다시 만나는 그게 우리의 연애 루틴이 되어버렸죠. 심지어 예전부터 알던 남사친들과 만난다고 하고는 연락이 끊기기도 했고 그러다 새벽이 되면 전화를 걸어 자기를 데리러 와달라고 울고불고 불고 떼를 썼습니다. 그날도 만취해서 데리러 와달라는 그녀를 새벽 1시에 만났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버럭 화를 내버렸습니다. 아, 술 좀 그만 마시면 안 돼? 자기 몸 하나 컨트롤 못하면서 왜 그렇게 마시는 건데?
그러게, 왜 그럴까? 나도 이런 내가 정말 미운데. 자기는 내가 얼마나 미울까?
제발 그만 좀 마셔. 아, 제발.
나도 그러고 싶은데 그게 안 돼. 안 되는 걸 내가 어떡하라고.
아니, 난 정말 너의 모든 면이 좋았는데 진짜 술은 도저히 용납이 안 돼. 제발 그만 마시면 안 돼?
왜?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왜 날 네 마음대로 바꾸려고 그래?
네 마음이 정 그렇다면 그럼 어쩔 수가 없네.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저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고 한동안 그녀의 전화와 문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그녀에게 연락이 오지 않았고 시간이 약이겠지 하며 석 달을 버텼는데 그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잘 지내?
그녀의 문자를 보고 꽤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그래도 한 번쯤은 다시 봐야 할 것 같아서 그녀를 만났는데요. 한동안 그녀가 왜 그렇게 술을 마셔야 했는지 울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나 실은 빚이 있어. 지인에게 사기당해서 갚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내가 자기를 만나면서 자기가 너무 좋아지니까 왠지 미안해지고 사실대로 말하면 날 떠날까 봐 불안했어. 그래도 헤어져야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일부러 더 술을 마셨던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때는 그게 널 위한 길이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어.
모든 사실을 토해내듯 고백한 그녀와 헤어지고 돌아오는 길 참 많이 씁쓸했습니다. 그녀를 붙잡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또다시 그녀가 술로 힘들게 할까봐 두려운 마음도 있었어요. 한동안 제가 힘들어하는 걸 보시던 아버지가 그녀의 안부를 물으셨고 어쩔 수 없이 저는 그녀의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녀가 사기를 당해 빚이 생겼고 그로 인해 나에게 미안해하고 헤어지고 싶어 한다고 그랬더니 힘들 땐 여행이 최고라면서 바다를 보러 가자고 하시더군요. 주말에 아버지와 단둘이 차를 타고 바다에 가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그녀에게 전화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여행 가려고 지금 출발했는데 너도 같이 갔으면 한다. 가능하겠니?
그리고 전화를 끊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네 집으로 가자. 우리 둘 마음만, 그리고 너희 둘 마음만 확고하면 되는 거야.
약간 상기된 얼굴로 그녀는 집 앞에 나와 있었고 마치 우린 매일 처음 만난 것처럼 일상적인 대화를 하면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1박 2일을 함께 보내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저희는 다시 연인이 되었어요. 저는 그녀가 가진 채무 일부분을 도와줬고 남은 채무는 결혼 생활하면서 갚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결혼식을 올린 후 작고 소박한 신혼집에서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와 결혼한 지 12년이 지났는데요. 몇 번의 유산으로 아직 아이는 없지만 하늘의 뜻이라 여기며 그녀와 저는 아직도 신혼부부처럼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라며 일부러 투잡을 하는 제 아내. 비싼 가방, 보석 하나 못 사줘도 투정 한번 부리지 않고 나를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라고 생각하는 사랑스러운 제 아내에게 오늘도 당신이 있어 행복하다고 이러면서 꼭 전해주십시오.